영어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s 13 and 14.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ing made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that hangeth on a tree,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많은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딱 한 분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스승님 등등 각각의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대체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향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각각의 위격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 중에 딱 한 분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한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는 구원을 위한 성령의 중요성. 구원을 위한 성령의 중요성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격. 둘째, 성령의 선물. 셋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위격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이르러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각종 잘못된 견해들도 많이 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성령을 하나의 힘과 단지 비인격적인 기운으로 보는 그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되는 것에 대한 큰 실망과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큰 실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혼동스럽게 된 데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오늘 3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그 짧은 순간 속에 사도 바울은 여섯 가지의 질문을 쏟아 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의 들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어르신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종종 길거리에서 하얀 옷을 입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다만 그분들이 미국에서 왔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배운 영어를 처음 써먹을 수 있는 기회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선교사들에게 다가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거니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구하면서도 성령님도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적인 위격 인격이시며 단순히 신비적이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땅에서는 옛날에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인격은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인격은 알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성령의 능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며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란히 지명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대지 성령의 선물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구원을 위해서 이 성령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선물을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들이며 따라서 본성상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에 기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늘 이 성경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그 한 무슬림을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슬람 교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 이슬람 교도는 이 전도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 5분씩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다고 합니다. 딱 정해진 그 시간에 까먹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 교도인데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행위에 근거를 둔 구원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 일까지 합니까? 폭탄을 몸에 지니고 가서 여기 미국에 18년 전에 맨하탄의 트윈타워가 그 테러범들이 자기도 같이 그 비행기에 몸을 담아서 그 승객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적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이며 이 신적인 선물은 궁극적으로 약속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이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일과 인격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몸의 부활이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그 일만을 믿으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3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루터가 말하듯이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요엘 2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또한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은 오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듯이 거듭난 자도 성령을 필요한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믿는 자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이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그 나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장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후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후사를 낳으려고 했기에 누가 태어나게 됐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여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런 헛된 시도를 하는 아브라함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치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적인 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으십니까? 한 주석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이 더 가까이 갈수록 그는 그 옛날의 본성의 부패함을 더욱 발견하고 더욱 간절하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예수를 믿은 연수가 많아도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살아있는 외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았고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나쁜 성품과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성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열매 없었던 죽은 자들을 불러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악한 죄악들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서 위로하십니다.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곁가지를 잘라줌으로써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성을 직면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로 살았을 때의 사실들과 믿는 자로서 지은 죄의 결과들이 모두 백지처럼 사라져버리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질지 몰라도 죄에 대한 결과와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은 우리 주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가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증거의 일을 하십니다. 19세기 교회사에서 선교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도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제 21세기에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더욱더 많은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너를 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 후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어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르신들께서 주중에 여기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가 있으시죠? 네.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가 있으시답니다. 그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격과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에 내가 어느 한 위격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나는 그들을 모두 필요로 하고 또한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를 필요한 만큼 성령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이번 한 주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위로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화의 능력이 끊임없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전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